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미한 정상회담을 미북 대화 복원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정보 수장인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이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종교와 인권 문제가 전 세계 최악이라고 연례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을 미북 대화 복원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밝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네, 방금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들어보셨는데요. 오는 2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 정상회담. 자, 이것이 한반도 문제의 분수령이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우선 윤 기자가 여기에 대한 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백악관이 지난 4월 30일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면서 발표한 내용은 원칙론에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핵심 내용은 세밀히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이다. 이런 것이 한쪽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 타결식 접근 방식 그리고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식 접근 방식 모두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이 때문에 아주 원칙론적인 그런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예.
중요한 거는 이런 원칙론을 토대로 해서 어떤 그 대북정책의 실행 계획을 마련하느냐 여기에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후에 북한 문제와 관련한 첫 번째 시도가 될 수 있고요. 이제 임기를 1년 남겨놓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어쩌면 마지막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 실행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단추를 꿰는다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관련해서 이 미북 간의 대화 재개 시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리고 주고받을 미국과 북한이 카드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데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실행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계획도 또 어떠한 정책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확고한 계기가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마련되지 않으면 올해 안에 미북 간의 대화 재개의 기획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관측이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히려 이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쩌면 과거의 그 미북 간 강경 대치 상황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문 대통령은 잘 아시는 대로 집권 이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등을 실현시키면서 이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이제 임기 1년을 남긴 상황에서 이 미북 간 대화 재개에 상당히 절박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앞서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이 남은 임기 1년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대화 그 제안에 대해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미북 대화 복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들으신 대로 그 미국 북한 관계가 이제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2년 이상 이제 그 장기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미한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데요. 지금 들으신 대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는 끊어졌던 미북 대화를 복원하고 비핵화 협상을 재개시키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그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됐던 그것을 바로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노이에서 미국과 북한이 그 여러 얘기를 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그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회담이 틀어졌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그 영변 핵설을 폐기할 테니 제재 5개를 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더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 핵시설, 미사일, 생화학 무기 모두 이제 이것을 폐기해라 이렇게 그 대화의 조건, 핵폐기의 그 조건을 둘러싸고 격차가 컸기 때문에 이제 회담이 결렬된 거기 때문에요. 미국과 북한이 지금 이 상황에서 처음부터 다시 이런 협상을 하지 말고 이번에는 약간 그 북한의 주장에 좀 기반을 해서 협상을 하면은 비교적 빨리 그 대화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그러니까 패키지를 만드는 겁니다. 미국도 북한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하고 또 북한도 미국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해서 일종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비핵화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인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그 영변 핵시설 폐기 그리고 미사일을 동결을 하고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대북 제재 이제 5개 중에 몇 개를 좀 완화하고 나머지 이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이런 것을 남북 차원에서 줘서 이두 가지를 묶어서 주고받기를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미국도 손해가 아니고 북한도 손해가 아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등가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그 오는 21일 미한 정상이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그 합의를 할지 또 이런 내용이 어떻게 언급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혹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나올까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동안에 이 한국 전쟁 종전선언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문 대통령의 입장은 이 종전선언이 구속력은 없지만 협상을 앞두고 상호 신뢰 구축이라는 점에서는 유용한 카드다. 특히나 남북한이 종전선언에 이미 합의한 데다가 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긍정적인 검토를 언급했던 사안인 만큼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된다면은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 종전선언을 미북 협상 재개의 입구로서 신뢰 구축 조치의 하나로 추진하자라고 하는 구상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도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유효한 카드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런 북한의 조치 없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고요. 분명히 거론은 되겠지만 예. 어떻게 입장을 조율할지는 관심사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북한이 여전히 종전선언에 관심이 있는지 이 여부도 사실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출발하기 전에 북한 측과의 마크 접촉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파악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선다면 상당히 더 그 회담 자체가 유효하고 또 구체적인 성격을 띨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제재 해제에 관심이 많은데요. 2019년 하노이 노딜로 무산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해제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혹시 뭐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겠는지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논의될 공산이 이제 커 보입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번 그 정상회담의 가장 큰 그 관심사는 미국과 한국의 그 정상이 이 문제를 얘기를 해서 북한을 협상,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 수 있는 일종의 유인책 이것을 내놓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가 이제 논의 안 되고서는 북한이 문제를 이제 진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을 검증 폐기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 능력을 100% 없애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이미 영변 핵시설 말고도 이미 그 수십 개의 그 핵탄두를 갖고 있고 또 비밀 핵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탄 ICBM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영변 핵시설이 그 북한 전체 핵 능력의 한 50%가 되지 않겠느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해도 50%의 핵 능력은 그대로 북한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문제인데요. 미국과 북한이 사실은 지금 뭐 처음 비핵화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핵 문제를 논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벌써 30년 이상 두고 미국과 북한이 갈등을 벌여왔기 때문에 문제는 그 미국과 북한이 상당히 서로를 그 불신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미국은 북한이 그 검증 폐기를 제대로 안 하고 뒤에서 이제 합의를 어기고 핵 개발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고 약속을 해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심이 있고요. 북한은 또 북한 나름대로 그 미국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해도 이걸 안 지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수로는 약속을 해놓고도 이걸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약속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약속의 그 등가성 문제입니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더라도 미국이 제재를 해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종의 그 불안감, 의구심이 이제 미국과 북한이 있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이 불충분하지만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해서 영변 핵시설을 그야말로 잘 검증 폐기하고 미국이 약속을 잘 지켜서 대북 제재를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은 영변 핵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 그러면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제재 해제, 완전한 미북 간의 그 관계 개선, 안보 이런 것에 대한 합의를 나갈 수 있는 2단계, 3단계를 할 수 있는 진로가 생기는 것이고 영변 핵시설도 중간서 과거사를 보면은 잘 안 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예. 그렇게 되면은 2단계, 3단계로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하는 잘 조정된 점진적인 비핵화 여기에 들어맞는 하나의 그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완전히 비핵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2단계, 3단계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일종의 시험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 이것이 미북 대화 재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혹시 뭐 논의가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지금 그 최은기 기자가 말씀한 대로 미국과 북한이 작은 것일지라도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비핵화 그리고 상응 조치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은 그동안 여러 가지 구상 내지는 제안과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오갔지만 실질적으로 뭔가가 이뤄진 것은 아직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일지라도 뭔가를 조치대 상응 조치로서 주고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바로 이것이 단계적 동시적 접근의 한 사례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을 갖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파악이 어려운데요. 지금 말씀하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해서 논의하는 문제, 이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나온 미국의 입장을 보면 사실 현 단계에서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평가를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작지 않은 그런 카드가 되는데요. 미국은 협상의 초기에 이런 제재 완화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대가로 바꾸는 거기에 또 여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의구심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어떤 완화의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가 아니더라도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인도적인 지원 부분에서라도 그 말하자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가속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북한 측에 제시할 카드를 보여주느냐 또는 합의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 측에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를 해서 그야말로 실행 계획에 기반한 그런 뭔가 내용을 제시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관건이라는 거죠.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점진적이고 또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이 런던에서 만났는데요. 사전에 이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했겠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그 한국의 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7일 날 이제 영국 런던에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앞서서 지난달 2일이죠. 지난달 2일에는 한국의 그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 인근에서 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그 국가안보국장을 만나서 북한 핵 문제 또 미국의 그 대북 정책 재검토 문제를 논의를 했고요. 이 밖에도 그 언론에는 공개가 안 됐지만 한미 간에 또 미일 간에 많은 그 관련 실무자들이 만나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추정해 본다면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 그 한반도로서 모든 나라들이 한 가지 이제 공통적인 정책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비핵화하고 가능한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좀 강조점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결같이 미국과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이루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국 간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지금 얘기가 나온 대로 이 같은 구체적인 북한에 대해서 유인책 그러니까 북한도 관심을 갖고 이것은 나가볼 만하다 이런 하나의 그 유인책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고 바로 이 문제가 한미 간의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많은 일종의 합의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번에도 이것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백신 문제가 한국에서 대단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백신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윤 기자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백신 문제 논의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의 청와대가 5월 21일 미국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이 의제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이다. 의제로 다뤄질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거든요.
네.
관련해서 핵심적인 관심사는 한국은 지금 사실 그 코로나 그 예방 백신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계약을 하기도 했지만 이 여전히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이 백신에 말하자면 공급의 원활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미국의 경우는 반면에 코로나 방역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바로 엊그제 CDC 질병통제센터에서 이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실내나 실외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실제로 기자들과의 백악관 간담회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당히 뜻깊은 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지금 전 국민의 50% 가까이가 백신을 접종한 상태고 이에 따라서 바이러스와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 완화되는 단계지만 한국은 아직도 이 백신 공급이 원활치 않은 데다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비록 감염자 숫자는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따라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에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 두 정상이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CNN 방송이 미국이 북한의 백신 공유에 열려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국무부가 이를 부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무슨 일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의 그 CNN 방송이 11일 날 이제 그런 보도를 했는데요.
예.
미국이 이제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인도적 지원에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국무부의 문제가 사실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국무부에서 현재로서는 그 백신 제공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혀서 이것 자체는 이제 일단락이 된 건데요. 이제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야말로 이제 당국자들이 기자를 만나서 일종의 그 언급을 한 일종의 해프닝 아니냐 이런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일종의 그 치고 빠지기 운을 떼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미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북한에 백신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을 적에 북한이 우리는 그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백신이 필요 없다 이렇게 거부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뭐 미국이 일종의 뭐 망신이라 그럴까 이제 그렇게 당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언론에 일종의 한번 흘려놓고 북한의 반응을 본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느 것이 맞는지는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두 번이나 북한과 접촉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대화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두 번이나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는데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 언론 보도고요. 공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네.
이것 역시 CNN 보도인데요. CNN 방송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북한과 관련해서 오버를 낸 것이 이제 여러 차례 있었고요. 이것도 CNN 방송의 보도를 그대로 우리가 따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보도도 있거든요. 한국의 언론은 이 두 번째 북한과의 접촉은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접촉이었는데 북한 측은 여기에 대해서 접수를 잘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실무진들이 그걸 접수를 그 내용을 전달받으면서 실제로 접촉이 이루어질지 여부를 실무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 접수를 받았다라고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고위급들 수준에서 북한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해서 대북 정책 그 말하자면 검토 결과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듣고 대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호응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이런 정도의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2월 달에 대북 정책 검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제안에 북한이 응하지 않은 것은 공식적인 백악관의 발표로 확인됐지만 이 두 번째 접촉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보도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있기 때문에 북한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여기가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 제일 궁금한 것,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과연 미북 대화가 재개될까, 이런 것인데, 뭐 전문가들이나 뭐 전직 관료들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볼 때 어떤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아직 뭐 미한 정상회담이 지금 날짜만 나왔고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이후의 상황을 전망하는 것이 좀 시기상조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한 정상 간의 이제 회담이 잘 돼서 북한에 대한 일종의 그 유인책, 어떤 방안 이런 것이 나오더라도 북한이 그 바로 미국과의 대화에 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들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논의를 해서 일종의 유인책을 내놓더라도 이것이 그 북한이 생각하는 그 내용, 북한이 어떤 요 정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것이 좀 그 미흡하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북한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또 예.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쏜다든가 지난번 그 3월 경우처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쏜다든가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지금 북한이 그 상당한 그 경제난에 그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국경도 닫힌 지가 벌써 지금 1년이 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또 미국이 대북 정책을 내놨다고는 하지만 그야말로 원칙론에 입각한 거라서 그렇게 많이 북한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화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를 봐서 미국이 북한의 그 어떤 그 원칙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모르겠으니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다오, 이렇게 일종의 물밑 접촉, 물밑 대화 이런 것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느 쪽을 택할지 이것은 그 21일 열릴 그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좀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이 12일 도쿄를 방문해서 한국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타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을 만났는데요. 뭐 이 자리에서 물론 북한 얘기가 뭐 논의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누구나 당연히 그런 관측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 한국의 공동 관심사 중에 그 맨 앞부분에 북한 문제가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예.
이에 대한 대응, 그리고 또 앞으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미국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협의 사안이었고요. 당연히 미국의 국가 정보를 책임지는 인사가 도쿄를 방문해서 이렇게 세 나라가 그 만났다면은 북한 문제는 최우선 관심사로 다뤄졌을 겁니다. 한반도 정세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의 추진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을 텐데요. 이 중요한 것은 사실 헤인스 국장이 미국과 한국의 그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했다는 점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알려진 대로 헤인스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사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의중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도 헤인스 국장에게 이런저런 대북정책과 관련한 구상들 또 중요하게는 일본과 한국, 미국 이 세 나라 간의 협력 특히 한일 간의 지금 긴장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관계를 개선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줄곧 관심을 표명해왔던 사안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조정을 해서 정상회담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조율된 입장을 갖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자면 모색한 것이 아닌가 그런 관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 담당자들의 동선은 원래 그 자체가 대외비로 하는 것이 많고요.
예.
하물며 그 논의 내용 자체도 거의 추정 외에는 공식 발표된 것은 없다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헤인스 정보국장이 13일 한국에서 비무장지대 둘러보고 한국 정보기관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동선을 잘 노출 안 하는 건데 이번에는 한국 언론에 다 기사도 나고 사진도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도된 것인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특이한 내용이긴 한데요. 과거사를 보면 이제 CIA 국장 같은 경우도 이제 동맹국, 한국이나 중동이나 이런 쪽을 쭉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까 얘기가 나온 대로 그 같은 동선 이런 것은 잘 언론에 노출이 안 되죠. 그런데 요번에 에이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만난 사진도 나왔고 또 판문점 가는 사진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어떤 경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이것이 동맹 강화 차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상당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맹을 강화한다, 동맹 관계를 복원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보국장이 한국을 가고 한국을 가서 대통령도 만나고 정보기관도 장끼리 만나서 서로 하는 이런 모습을 한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다른 전 세계 국가에 보여줘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동맹 관계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강조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의도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국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면담을 했습니다. 자,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을까요?
예, 이것도 사실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일본 현지 언론들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확인된 내용은 아닌데요. 지금 사실 한국과 일본 모두 양자관계가 상당히 긴장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 때문에 이것이 이제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안, 현안, 긴장 관계가 이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를 좀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고 또 미국으로부터 양자 관계 개선에 대한 압력도 일정 수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자체적인 필요성에 의해서라도 양자관계를 개선할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뭐 사실 한국 정부 당국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머잖아서 국방장관들 간의 모임도 있을 것이다. 미국과 한국, 일본 간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정상회담까지도 그 실현될 가능성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당히 긴장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북한의 종교와 인권 문제가 전 세계 최악이라고 미 국무부가 연례 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 북한의 종교와 인권 문제를 어느 정도나 지금 그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인권 문제는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블링컨 국무장관도 인권 문제에서 외교 정책에 우선순위를 삼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이처럼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중시하는 배경에는 중국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대외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중국을 경쟁관계 또는 적대관계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인권 문제에 대한 강조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이 인권 문제 그리고 종교 자유의 문제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최근에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핵 문제도 현실적이고 또 중대한 도전이지만 인권 문제 또한 정면으로 다룰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이고 근본적인 원칙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권 문제는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와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 특사도 임명할 것을 강하게 지금 시사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비록 북핵 협상보다 앞세우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는 점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예, 뉴스 포커스 오늘은 21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 전망,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소식, 그리고 미 국무부의 종교자유 보고서 발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불기 시작하는 겨울이 다가오면 겨울잠을 준비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체온은 점점 주변 온도에 맞춰 큰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모든 대사작용도 아주 느리게 바뀐대요. 그렇게 겨울잠에 빠진 동물의 뇌파는 마치 혼수 상태에 빠진 것과 비슷한 진폭을 나타낸다고 해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치열하게 버텨야 하는 시간인 거죠.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자는 이 자연스러운 풍경 속에도 이렇게 치열한 싸움이 숨어 있는데요. 자연스러워 보이는 모든 일들이 그저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Dear one.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이죠. 그 시절 그 노래 신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은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해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불렀던 이 세상이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어 라는 제목의 The World is Waiting for the Sunrise. 오늘은요, 이 레폴과 메리 포드의 듀엣 1951년에 나온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189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오락거리, 이발소 사중창이라는 뜻의 바버샵 쿼텟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바버샵 쿼텟의 영향을 받은 가수 중에는 1940년대 후반에 등장한 여성 4인조 그룹, 더 코데츠라는 그룹, 그리고 195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밀스 브라더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먼저 더 코데츠의 음악부터 들어보려고 해요. 보통 이 그룹을 4인조 여성 아카펠라 그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아카펠라라는 말은 이탈리아 말로 이 카펠라, 교회라는 문자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주로 반주 없이 합창을 했던 것에서 유래된 무반주 합창을 아카펠라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무반주 상태에서 목소리만으로 화음을 맞춰 부른다는 측면에서 아카펠라는 바버샵 쿼텟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더 코데츠나 밀스 브라더스와 같은 그룹을 이 아카펠라 그룹 혹은 바버샵 그룹이라고 혼용해서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로 남성 중심의 사중창이 대부분이었던 그 시절, 1940년대에 더 코데츠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안겨줬는데요. 특히 1954년 12월에 발표한 Mr. Sandman이라는 곡은 각종 음악 순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또 코데츠라는 그룹을 미 전역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까요? 포근한 화음이 인상적인 미스터 샌드맨 들으셨는데요. 미스터 샌드맨, 내게 꿈을 가져다줘요. 그를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귀엽게 만들어줘요. 라며 이 생기발랄한 멜로디만큼이나 밝은 가사를 가진 미스터 샌드맨이었습니다. 코데츠가 등장했던 1950년대는 세계대전이 끝난 뒤 베이비붐 세대들이 성년을 맞이하기 직전인 그런 때였어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자 급격하게 출산율이 높아진 세대를 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 음악 장르로 봤을 때는 또 락앤롤이 등장하기 전 부드러운 발라드 음악이 주를 이루던 그런 때였는데요. 흑백 TV가 대중들에게 막 보급이 되던 그 시절, 화려한 의상과 빼어난 외모를 부각시키며 이 아메리칸 핀업걸 스타일의 아이돌 그룹처럼 만들어져 대중들에게 선보인 그룹이 바로 코데츠 그룹이었습니다. 이렇게 데뷔 초창기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된 코데츠 그룹은요. 핀업걸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핀업걸이라는 것은 이 세계대전 당시 군인들이 포스터나 달력에 등장한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여배우들의 사진, 뭐 아니면 신문에 나온 그림들을 벽에 핀으로 꽂아놓은 것에서 유래된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등장을 했던 코데츠는 미스터 샌드맨의 성공에 이은 또 하나의 히트곡을 1958년에 발표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순간을 달콤한 사탕에 비유한 롤리팝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한국에서도 최근까지 각종 광고 음악으로 사용될 만큼 오랜 시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그런 곡이기도 한데요. 아카펠라 그룹답게 역시 완벽한 화음이 돋보이는 곡 롤리팝 듣고 올게요. 들어도 머리에 쉽게 기억되는 롤리팝이라는 반복적인 가사가 인상적인 곡이죠. 롤리팝 들으셨습니다. 내 사랑 자기 롤리팝, 그의 키스는 사과 파이보다 달콤해라는 가사의 롤리팝은요. 이 미국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막대 사탕을 말해요. 아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빼앗아버릴 만큼 아주 커다란 크기에 알록달록 예쁜 색으로 만들어진 막대 사탕을 바로 롤리팝이라고 하는데요. 네 명의 목소리가 빚어낸 화음이 롤리팝이라는 재밌는 가사를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든 그런 곡이었습니다. 1946년에 결성돼 1961년 그룹이 해체될 때까지 미 전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룹. 바버샵 쿼텟이 가요와 만나 그 대중성을 입증하게 된 여성 그룹 코데츠와 함께했습니다. 이 그룹이 해체되던 그 해에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노래 중에서요. 일요일에는 안 돼라는 제목의 Never on Sunday 들려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바버샵 그룹 밀스 브라더스 음악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kiss me on a cool day, a hot day, a wet day, whichever one you choose. Or try to kiss me on a gray day, a May day, a pay day, and see if I refuse. And if you make it on a bleak day, a freak day, a weak day, well, you can be my guest. But never, never.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to lose heart, to lose heart입니다.
我们今天就来看看我们今天的句子。
네, 본문에서 지원이 마이크에게 What's wrong? 라고 묻자 마이크가 I feel like giving up on looking for a new job. 아무래도 새 일자리 찾는 거 포기해야 할까 봐. I have applied to so many job positions these past few months, but none of those companies want to hire me. 몇 달 새 그렇게 많은 곳에 지원했는데 아무 데서도 불러주질 않는 거야. 라며 낙심하네요. 그러자 지원이 Don't lose heart. Mike, 낙담하지 마. Keep on trying. 꾸준히 찾아봐.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라고 격려해주더라고요. 그러자 마이크는 I'll try not to lose heart. 알았어. 자신감을 가질게.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표현 To lose heart. To lose heart.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What's wrong?
I feel like giving up on looking for a new job. I've applied to so many job positions these past few months, but none of those companies want to hire me.
Don't lose heart. Keep on trying.
I'll try not to lose heart. Thank you for encouraging me.
Today's phrase is to lose heart, to lose, L-O-S-E, lose heart, H-E-A-R-T, heart, to lose heart. To lose heart means to lose one's confidence or courage, to give up hope or get discouraged. So basically, if you lose heart, you stop believing that you can succeed. Heart. Heart는 심장을 뜻하죠. 그렇지만 to lose heart라는 표현에서 heart, heart는 용기, 자신감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to lose heart는 용기를 잃다, 낙담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Also, keep in mind that the following expression, to lose your heart to somebody or something, means completely different than the phrase to lose heart. To lose your heart means to fall in love with something. And to lose heart means to get discouraged and to give up hope in something. So make sure you know the difference. To lose your heart to somebody or something and to lose heart. Now you know what it means to lose heart. To lose heart, right? Then now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hat's wrong?
I feel like giving up on looking for a new job. I've applied to so many job positions these past few months, but none of those companies want to hire me.
Don't lose heart. Keep on trying.
I'll try not to lose heart. Thank you for encouraging me.
Now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To lose heart means to be discouraged, to lose hope or confidence. 낙담하다, 자신감을 잃다. To lose heart. To lose heart.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B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